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의 식민 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서열상의 관계가 중시되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의 75%는 하류층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상류층 사람들에게 예속되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평등, 개인의 자유, 가치 이런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회 안에서 지도자와 그러니까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 정치적인 거래가 즐비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했고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것이 기득권층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인 양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선동하고 세력화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선동하고 세력화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내가 이제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자꾸만 선동하는 곳에 세력화하는 곳에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방식을.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가이사의 방식으로 살려 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동하고 세력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책잡으려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고민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민하고 지속해야 할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오늘 본문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1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책잡으려 하여. 책잡으려 하여. 여기서 책잡다라는 것은 사냥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다라는 의미가 책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 중 몇몇은 사냥꾼이 덫을 놓아 사냥감이 그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즉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꾸 남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설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설교 원고에 있는 거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말자. 근데 실은 이것도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책 잡힐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심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트집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남의 말 꼬리를 잡고 또한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이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보여준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한껏 칭찬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껏 칭찬하면서 아부한 후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묻는 것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14절 끝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자, 주님과의 관계는 멀리한 채, 주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모습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라고들 하면서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남의 말꼬리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트집을 잡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주님을 더 자주 뵈면 자주 뵐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여 주시면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이끄시도록 여러분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동하는 자리, 비난하는 자리, 남의 말꼬리를 잡는 자리, 트집 잡는 자리,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이끄시도록 먼저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지속해야 될 그러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15절, 16절 제가 읽도록 하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네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15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십니까?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외식함, 그들의 위선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신의 본래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맞죠? 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우상을 가져다 놓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주머니에도 로마 동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그 동전이 우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머니에도 넣지 않고, 아, 그 당시에 주머니가 있었나 모르겠네. 있었나요? 제 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여하간 몸에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았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16절에 가져왔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동전을 말씀하시자 무리 중 누군가가 동전을 바로 가져온 것이, 아주 손쉽게 가져온 것이죠.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하루 품삯을 줄 때 그 데나리온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에는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티베리우스, 예수님 당시의 왕이 티베리우스였으니까 이렇게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이다. 신성한 권위의 계승자. 그리고 뒷면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자, 우상숭배라고 하면 치를 떠는 유대인들이 손쉽게 로마 제국의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로마의 동전을 쉽게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참으로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전 밖이었지만 그래도 손쉽게 동전을 가져올 만큼 어쩌면 그들 가운데 누구는 로마 제국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어찌 보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외식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본성은 감춘 채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좋은 모습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두움의 때를 지나면서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저는 이것이 비단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외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의 때를 지나면서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이에요. 우리의 좋은 면만 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그 외식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까? 합당하게. 여기서 합당하게란 의미는 저울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은 그런 저울을 보기가 어렵죠. 양쪽에 이렇게 올려서 재는 이런 저울을 보기가 어렵죠. 바로 그 저울을 이야기합니다. 즉 합당하게라는 것은 동등하게라는 의미예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당신의 삶이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어느 정도의 무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어느 정도의 무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당신의 삶이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일치하도록 살고 복음과 어울리도록 살라는 것이에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균형을 이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 필요한 건 먼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하고 지속해야 되는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뒤는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다시라고. 왜냐하면 17절에 우리가 답을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7절 제가 읽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 17절이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7절은 우리가 실은 답을 달아야 되는 구절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 즉 카이사르, 시저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동전을 가리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탐욕과 기만, 강압과 폭력이라는 가치가 우선시되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랑과 희생, 그리고 겸손과 용서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답을 달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세속 권력을 묵인하거나 타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껏 교회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치는 국가에 맡기고 교회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해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중간에는 실은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카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근데 그 카이는 그리고 또는 그러나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저명하신 신약학자이신 김세윤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접속사를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도 그 교수님을 따라서 이 부분을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많은 경우는 그리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and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로 번역하시겠습니까? 그러나로 번역하시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 탐욕과 기만, 강압과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로마 제국을 따라 살아갈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로마 제국의 가치와는 다른 사람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희생, 겸손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보아야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지속해야 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가이사의 것 붙잡고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가이사의 것 붙잡고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시편 24편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딱 떼어서 외우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로마 제국의 가치를 조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사랑과 희생, 겸손과 용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자신은 평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고 이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이사의 것 붙잡고 안절부절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절대적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즉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냥 세금을 내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것을 너무 당당하게 여겼고 지금 예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책잡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것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내가 어떻게 고민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세상의 테두리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 하나 붙잡고 안절부절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안절부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이 절대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고민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첫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금요기도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시간 정하여서 기도하시고 정해진 분량만큼 성경을 읽어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무게만큼 합당하게, 동등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실 것인가 거기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속해 나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